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뵌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읽은 본문을 가지고 적극성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 삶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규정하는 해 아래에서 삶은 헛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헛되다는 것이 쓸모없다, 더덥다, 뭐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하는데요. 헛되다라고 해서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는 것을 이 전도서의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기자가 해 아래에서 삶을 헛되다라고 하는 이유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상을 벗어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전도서 기자가 이 해 아래에서 삶을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도서 9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빠른 경주자가 사실은 우승해야 하고 용사가 전쟁에 승리해야 하고 지혜자나 지식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사실 전도서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고 또 내 예상을 벗어나는 때도 있고요. 또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나 어떤 성과가 합당치 않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 해 아래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 어떤 염려와 걱정이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사절이 뭘 말하고 있냐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 많고 또 애를 썼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니 늘 매사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조심스러움을 넘어서서 어떤 이 세상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자니 이게 걸리고 또 저걸 하자니 또 저게 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파종을 하자니 파종을 해야 되는 때인데 이 풍세를 살펴보니 아 이거 때가 아닌 것 같고 또 거두어야 하는데 구름을 바라보니 또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진짜 때가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레짐작해버리는 겁니다. 인생에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아서 이 해야 되는 때인데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5절과 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사람이 알 수 없고 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사람이 알 수 없는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사를 성취하고 계시다는 거죠.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불확실해서 사실을 대가를 받을지 알 수도 없고 또 어떤 재앙이 내게 임할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분명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니 그것을 믿고 지금 주어진 기회대로 시도해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나의 어떤 조건, 나의 어떤 의미, 나의 가치, 어떤 가능성, 성공 여부 뭐 이런 것들을 너무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서 야 이건 이래서 안 되겠네, 저건 저래서 안 되겠네 하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가만히 있기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담대함을 가지고 시도해라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뿌린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지 알 수 없어요. 싹을 틔우지 못하는 씨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두 손 놓고 있지 말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히 밭을 돌보라고 말해요. 적극성이 있어야 하고 도전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과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1절에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구제하라는 거예요. 일곱에게 여덟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이게 구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일곱 명, 여덟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는 것이 이 떡을 물 위에 던져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투자하라는 거예요. 떡을 돈으로, 물을 뭐 이렇게 해상 무역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무역에 투자하고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누라. 나누어서 투자도 하고 또 여러 가지에 이렇게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인데 잘 되는 것도 있어서 이윤을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뭐가 더 맞는 해석 같으신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해석 전부 다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구제를 하건 투자를 하건 사실 이거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게 떡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빵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빵을 물 위에 던지면 이 빵은 녹아 없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구제하고 또 투자해라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 무엇이든지 해보라는 거죠. 없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내게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따져서 이건 안 되겠지, 저건 안 되겠지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뭐든지 해보라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는 이 구절 때문에 그러나 앞부분을 우리가 오해합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뭐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이 앞부분, 그러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 구절을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신가요?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까?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건가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 말라로 듣는 거죠. 까불면 혼난다. 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뭐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하면서 살아봐라. 그런데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니 결국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로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을 이해하면 마음대로 해 보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너무 수동적인 자세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위축되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의 특징은 젊은이들의 장점은 도전의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해보는 거지 않아요? 시도해보는 거지 않나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면 그때 하나님이 네가 한 그 모든 일, 사실은 하지 않은 일로 너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뭘 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잖아요. 재능대로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겨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것을 숨겨두죠. 주인이 돌아와서 1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주인이 책망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요구한 것은 5달란트를 남기는 게 아니었죠. 받은 1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살아주기를 바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인생에 불확실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가운데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성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담대함과 적극성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어그러진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무엇을 하더라도 담대함과 적극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뭐 신앙생활에도 예수님을 믿는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주님을 알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이런 담대함과 적극성과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담대함과 적극성을 가지고 참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대로 그 기회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내어드리는 믿음의 삶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